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었죠. 다만 안타깝게도 바울은 좀 더 머물다가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선장과 선주가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또 바람도 잘 불어오고 하니까 이때 옮겨가야 되겠다 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유라글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지금 다 죽을 지경을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가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래서 이 20절과 21절이 기록한 상황을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풍랑을 만나도 또 어려운 일이나 장애물을 만나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희망이 좀 보이고 조금씩 호전되어 간다 이러면 어떻게든 좀 이것저것 해보자 이럴 텐데 상황이 계속 좋지를 않았습니다. 해도 별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풍랑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상황만 놓고 보면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뭐 안 좋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왜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겁니까? 그건 바울이 뭐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여행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바울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참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죄수신분으로 재판받으려고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참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고 부당한 재판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근데 이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쪼개지고 다 이제 다 바닷속에 가라앉아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황 자체도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지경을 지금 만난 거죠. 설사 참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무언가 좀 소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보이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중간에 보시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첫 번째로 했던 얘기예요. 바울이 몇 가지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때 안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떠나서 지금 이런 지경을 만났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젠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이제 배뿐이리라. 두 번째 말하는 내용은 안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실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은 뭐 좀 보이는 게 있어야 안심을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말로만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해야 되는 이유도 어찌 보면 보통 때가 됐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다. 배만 상할 것이다.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간사해서요. 만약에 육지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에 야 목숨은 건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아마 뺨따귀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진짜로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재산상만 손해가 있을 거야. 배만 상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3절부터 나오는데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가 나와요. 23절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어젯밤에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로, 그 배로 다 지금 쪼개져서 가라앉게 생긴 그 배에 있는 사도 바울 옆에 찾아와서 바울 옆에 섰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게 서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풍랑이 조금 잦아들면서 이런 말을 했으면 야 진짜 풍랑이 그치려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풍랑은 더 기세등등하게 몰아치고 있고 또 구원의 열망도 다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안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도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참 안심이 안 될 그런 모습이죠. 근데 불신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라 이렇게 권면하니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본문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좀 삐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기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그냥 말만 하고 가지 말고 내려온 김에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고 가면 어디 덧납니까? 그렇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시는 그러다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안에서 죽게 생기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잖아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이제 마저 꾸짖으시죠. 근데 지금 장면은 그나마도 못해요. 이왕에 내려왔으면 천사가 이왕에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내려왔으면 배에 내려왔으면 바울 옆에 와서 딱 섰으면 여러분 천사도 무슨 재주가 있는 게 아닐 테니 아마 배가 그렇게 흔들릴 때 천사도 막 휘청휘청 흔들렸을 것 같거든요. 기왕이면 좀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고 배도 평안하게 가게 해주고 이러고서는 안심해라 너 로마까지 간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와서는 하는 게 뭐냐면 달랑 하나님 말씀 한가지 딱 전해주고서는 풍랑이 일든 말든 그냥 다시 원상복귀 해버릴 겁니다. 참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찌 보면 야속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풍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울에게 말씀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유독 말씀만 주시고 왜 풍랑은 잔잔하게 안 만들어 주시는가? 상황은 왜 해결 안 해 주시는가? 조금 더 선장이나 선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배도 안 깨지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목숨만 부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안 볼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나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참 이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러쿵 저러쿵 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사가 해줬던 말, 이게 곧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건, 현실, 상황 이런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이 주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주님은 딱 바울 한 사람만 부르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제를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할 때는 바람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고 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백부장이나 신분 높은 사람이나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바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 하나만 두려워지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만 권면을 해주고 계신 거죠. 이게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나중에 결국 풍랑이 다 잔잔하게 되는데 또 여기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남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결국 바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장애물과 폐망거리,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들었던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건 믿지 않았던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역할을 하고 생명을 살려주는 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들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또 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더 악화되어 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상황의 변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상황은 하나도 변화하지 않는데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계속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풍랑을, 현실을,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그 많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찾아보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 보이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여유 있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헤쳐나가게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무덤덤하게 이제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갈 때에 그 순간에는 죽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나갔던 일들을 우리가 담담하게 추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때들도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풍랑 가운데에서도 안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때때로 영적으로 맹인처럼 살아가는지라 주님께서 풍랑보다 더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주님의 권면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파도만 그리고 파도소리만 보고 듣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열린 눈을 또 열린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 동행함이 풍랑 속에서도 평탄함 속에서도 계속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들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직분들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